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목회자의 사명을 다시 허락하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많이 스스로에게 제기하는 질문은 내가 과연 목회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나는 목회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비단 꼭 목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자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불리기에 합당한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도전이 마음에 찾아올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과 한 장 앞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셔서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몇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꽁꽁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래서 문들을 다 닫아두었는데 어느 스트맨가 그들 가운데 서서 평안을 전하시죠. 이 말씀들을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들은 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셨을 때 다 하셨었던 말입니다.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주겠다 하신 말씀. 그리고 친히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보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말씀이죠. 들었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끝나지 않았다, 완성을 향해 여전히 가고 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무서워하고 그만 두려워하고 일어나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일을 감당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20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도마가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우리는 도마하면 의심이 많은 제자,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의심만 많았던 것 같지 않고 두려움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 있었는데 그렇게 모여 있는데도 끼지 못하고 어디 혼자서 숨어 있었던 것 같죠. 조심스러운 성향의 사람이라면, 겁이 많은 성향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수괴인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제자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일망타진의 기회가 될 것이 뻔하니까 괜히 함께 모여 있다가 굴비 엮어가듯이 엮여가지 말고 나는 좀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러고 한 주 정도 추위를 지켜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도마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 도마를 위해 한 번 더 안식 후 첫날이 한 주 지난 그 다음 주일에 이들이 모였을 때 도마까지 다 있었을 때 찾아가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똑같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원한다면 만져도 좋다. 그러니 이제 도마가 그때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엎드려 절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이 사실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0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서를 쓴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증언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장이 덧붙여져 있는 것이고 이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은 20장까지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 맡겨져서 전해졌는가 하는 그 관점, 관심으로 21장이 이제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피 흘려서 이루신, 자신이 피 흘려 이룬 그 구원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는 주제가 이제 21장에서 제지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였고 그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맡겨졌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안식 후 첫날 살아나셨습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엮여서 함께 돌아가게 되는데 그 다음 안식일까지가 이제 무교절, 그러니까 일주일 전체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절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었던 사람들이 다시 원래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제자들도 아마 갈릴리로 돌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었으니까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돌아간 이들이, 사실 돌아간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20장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르쳐셨던 것을 다 이렇게 재확인시켜 주셨고 다시 그들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예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들고 열심히 사역하는 어떤 그 힘있게 전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21장으로 넘어오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고 1절이 시작하고요. 2절에 보면 일곱 명의 제자가 소개가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 그래서 총 일곱 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열심히 주께서 맡기신 이 일들을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자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죠.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신 상황이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미처 다 이렇게 이해하고 헤아리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살아나신 것은 기쁘지만 우리에게 큰 사역을 맡겨주신 것은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딱히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늘 하던 걸 하는 법이잖아요. 늘 하던 익숙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좀 납득도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고기잡이에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 딱히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 고기나 잡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후에 21장이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져 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시간이나 때우려고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고기잡이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단단히 좌절했고 그래서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꼈고 나는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라 나는 주께서 처음 나를 부르시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죠.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은 사건을 공관복음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으로 가서 그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는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정황에서 갈릴리로 돌아와서는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을래 이러고 물고기 잡이에 나선 것은 자신을 처음 부르신 이 부르심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때는 내가 예수의 가르침에 매료가 되어 있었고 또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커서 그를 따라가면 무언가 대단한 일을 경험할 줄로 믿고 그가 나를 부르셨으니 기쁨으로 따라 나섰지만 감격에 벅차 그를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심판을 받으실 때 재판을 받으실 때 내가 그를 세 번 부인했고 꽁무니 빼기 바빴고 부인하기 바빴었던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분명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주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셨어. 나는 안 돼. 이러고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 21장의 세팅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숫가에 배가 뭐 한두 척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셨고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고 무리를 가르치시고 나서 그물을 씻으며 오늘은 허탕 쳤지만 내일 또 잡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물을 정비하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비범한 존재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주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난 다시 돌아갈래 그러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기 이전의 삶을 이어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베드로를 찾아와 밤새도록 그날처럼 처음 부르셨던 그날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날이 새가고 있었던 그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호숫가에서 외치신 것이죠. 베드로는 밤새 허탕을 쳤으니까 속는 셈 치고 내려봤을까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때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하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처음 부름받았을 때와 비슷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와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새벽 어스름 아침 먹을 시간이니까 갈릴리 호숫가 도처에서 닭이 울어 제끼고 있었을 겁니다. 닭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그때 내가 예수를 부인했었던 불가에서 내가 부인했던 그 예수께서 내 눈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는 베드로가 즐겨 썼던 표현입니다. 다른 놈들은 몰라도 다른 놈들은 다 주를 배반하고 꽁무니 쳐도 저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주어를 바꿔서 대답합니다. 그 전 같았으면 당연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요? 아니요, 우주에서 제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베드로였는데 풀이 꺾였죠. 실패와 좌절을 맛봤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있는 마음만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분은 뭔가 다른 분이라고 하는 그 암. 그러나 나 자신의 자격에 대한 회의가 극심한 상황이었은지라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주께 꺼내놓습니다. 예수님은 집요하게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정죄를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질문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자격 없음을 절감하고 숨어 들어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외면하고자 했었던 치부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십니다. 실패했다고 숨은 것이냐? 실패는 넘기고 너의 마음은 지금 어떠냐? 실수했었던 너로 놔두고 지금은 어떠하냐? 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숨어 들어가고 내가 너를 부르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자격이 아니다. 능력이 아니다. 네가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이름은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이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네 힘으로 견고하기를 난 기대하지 않는다. 네 스스로의 힘으로 반석이 되길 난 바라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네 마음이 여전히 나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주님의 질문이 한결같듯이 베드로의 대답도 한결같았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아프지만 제 마음만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세 번의 물으심을 마치신 후에 그리고 베드로의 그 겸허한 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고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었던 그때 함께 있었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은 이런 뜻이었다라고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뜻이었다고요?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은 능력자를 뽑습니다. 시험 보고 평가해서 가장 높은 점수 받는 사람,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높은 연봉을 주고 높은 지위를 주고 실적이 있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권력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격서를 발부하는 시험 감독관이 아니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키워내시는 분이죠. 오히려 선수를 키우는 감독이나 코치에 가깝다고 봐야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만 훈련시키고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와 함께 훈련해서 높은 수준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도 사실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실 베드로만큼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리저리 치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그러다가 부인하고 부끄러워서 숨어 들어간 그런 자리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너는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죠. 베드로가 무슨 뜻으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어쨌든 그 상처를 세 번 동안 마주하게 하시고 다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다. 그러고 기쁘고 들떴던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은 아직 살아있는 때 사도 요한이 돌이켜보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베드로의 완성을 예언하신 말씀이었구나. 베드로의 완성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렇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는 바를 결국은 관철시켜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십니다. 끝없는 반항과 무지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드십니다. 도망가고 싶고 다 놔버리고 싶고 그래서 숨어 들어갔던 베드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 실패를 마주하고 일어나 다시 걷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남포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해 오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죠.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남포교회를 사임합니다. 뜰안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뭐 새로운 거 할 거 아닙니다. 이거 할 겁니다. 남포교회가 증언했었던 것을 다른 곳에서 다른 공동체 속에서 또 새롭게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언의 목소리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포교회 교우들은 남포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증언하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숨고 싶은 상황에서도 다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나 걸어가시며 증언하시고 저는 저대로 뜰안교회에서 열심히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할 때 하나님은 이 우리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세상에 더욱더 풍성하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목회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찾아오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낯이 벌게서 같이 마주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께서 주신 밥 먹고 힘내서 다시 일어나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의 신자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하신 영광의 자리까지 그 백성을 이끌고 가십니다. 결국 베드로도 그렇게 완성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열심이 베드로의 삶에서 작동하고 사도 바울의 삶에서 작동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를 주의 신실하심을, 주의 은혜로우심을, 주의 자비하심을 증언하는 자로 지켜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물으시는 그 물으심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베드로가 대답했었던 그 대답처럼 주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베드로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베드로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